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늘의 본문은 성령 강림이라는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약속하신 두 가지의 내용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모으신 자리에서 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분부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다리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들의 삶,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그들의 인생과 삶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그들의 삶에 그리고 존재에 가장 중요한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밝혀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 한 곳에 모여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드디어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고 아주 위대한 표적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즉시로 회심하는 초대교회 그리고 신약교회 역사에 있어서의 최초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신학적인 흐름으로 구분이 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적인 정통적 신학 해석을 따르고 있는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와 또 오순절 교파를 중심으로 한 카리스마 운동, 즉 은사 운동을 추종하는 그룹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매우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서는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그 정통 신앙을 추구한다라고 주장하는 장로교 간판을 걸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마저도 이제는 성장주의적인 목회적 편의 때문에 오순절 교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릇된 교리와 잘못된 성경 해석을 무분별하게 취함으로써 바른 말씀의 진리로부터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교파의 입장에 따르면 신약교회의 그 효시가 되었던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즉 성령 세례는 이후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이 돼야 된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인 삶 안에서 이 성령 세례가 2차, 3차로 거듭 반복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이미 중생한 것이 분명한,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임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도 이 성령 세례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받아야 되고, 그것이 신앙적 활기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매우 필수 불가결하고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와 같은 반복적인 성령 체험의 구체적인 증거 중에 가장 분명한 내용으로서 방언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맥락의 주장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성경에서는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그저 막연하게 교회 안에서 공감되고 있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만 그러나 그 출처는 불분명한 영적 유언비어성의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과 주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경륜이 이 땅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그 의미와 가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 진정한 의미가,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잘못된 무지 그리고 오해는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문자적 이해조차도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탓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리고 공유된 그런 이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가 일어난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성령의 초림 사건이 초자연적인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을 동반해서 일어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매우 신비한 그리고 초월적인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경험했고 그 구체적인 증거로서 방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과 경험은 교회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그때 단 한 번 일어났던 것 뿐이지 두 번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그런 초월적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단 한 번 일어났을 뿐 두 번 다시 교회 역사 속에서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문자적인 내용을 한번 문자적인 의미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은 3절일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불의 형태로 임했다라는 상식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뭐 부흥회 또 기도원 이런 데 많이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열정적으로 뜨겁게 집회를 하는 곳마다 바로 이 본문의 이 3절의 구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뜨거운 느낌이 온다, 불체험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뭔가 화끈한 경험을 갖도록 그것을 추구하도록 매우 강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찬송가에도 그런 유도를 하는 가사가 있죠. 불길 같은 성신이여 지금 내게 오셔서 충만하게 앞서서 불러 뭐 그 찬송가 부르다 보면 온 몸이 다 데일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뜨겁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은 그런 뜨거운 체험을 다 해보셨는가라고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런 뜨거운 느낌을 찾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3절에 이 번역이 좀 약간 애매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개역성경도 조금 문제가 있고 우리 개정에서도 이게 고쳐지질 않았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3절의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정딴판으로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원어에 가깝게 제대로 된 번역을 한 새로운 번역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현대어로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언어로,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된 내용 중에, 번역본들 중에 가장 권위 있고 대표적인 것이 표준 새번역 또는 새번역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조금 구절이나 어떤 문단에서 좀 내용이 애매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실 때는 주석이나 이런 참고 자료들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우선 그런 그 표준 새번역과 같은 다른 번역본들을 갖다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 금방 거의 80, 90%는 금방 해결이 됩니다. 표준 새번역에 의해서 3절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뭐가 내려앉았습니까? 불입니까? 혀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불꽃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형태의 혀들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머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해하고 있죠. 혀처럼 혀 모양으로 갈라진 불이 각 사람 위에 앉았다. 이렇게 지금 3절은 그렇게 오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대부분의 경우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뜨겁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꽃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모습에 혀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보인 현상이었습니다. 시각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험적인 상황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2절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주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소리,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고 바람이 지나갈 때 스친 어떤 그런 촉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가 휙 하는 뭐 이런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큰 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난 감각적인 현상은 보는 것과 들리는 것, 청각적인 효과와 시각적인 효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촉으로는 무슨 바람의 느낌이라든지 그 외에 무슨 뭐가 닿은 느낌은 전혀 여기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불이 와서 뭐 마음속으로부터 또는 몸으로부터 어떤 뜨거운 화끈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일은 전적으로 우리의 촉감과는 상관없는 시각적인 그리고 청각적인 두 가지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3절에서 각 사람 위에 나타나서 임한 것은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아니라 불꽃처럼 갈라지는 혀였다는 사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꽃처럼 갈라지는 혀라고 번역된 이 혀라는 단어가 바로 4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라고 할 때 언어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각 사람 머리에 임한 혀가 다 달랐다, 각각 다른 혀를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혀가 임해서 혀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 혀를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뭔가 소리로 들리는 언어였는데 외국어였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는 당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각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왔던 절기니까 그 절기 때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언어였으니까 이 혀라는 것은 결국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통용되던 각 지역의 언어들, 우리 오늘로 말하면 영어, 일어, 뭐 이렇게 중국어처럼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그런 구체적인 외국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은 성령 세례가 이미 중생한 신자들의 삶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체험되어야 된다, 그리고 체험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결정적인 근거로 두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8장의 사건과 10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각 지역으로 도망가다시피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들의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세워진 일곱 명의 일꾼이 있습니다. 일곱 집사가 아닙니다. 일곱 명의 일꾼이 있는데, 사도적 역할을 분담한 일곱 명의 일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개 취급을 하는 집단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무가치하게, 저급하게 여기는 그런 집단이고, 그래서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 지역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남북을 오갈 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 절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북쪽에서 다시 요르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서 다닙니다. 왜? 더러운 지역이니까. 더러운 혈족들이 사는. 그래서 아예 그쪽은 이방인은 혹시 구원받을지 몰라도 사마리아만큼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족속이기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은 족속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철저하게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먼저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도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는데, 아마 그 당시 유대 크리스천들이 듣기로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점진적인 복음의 전파를 얘기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했을 뿐이다라고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사마리아로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강력한 그 편견 속에서 같이 있던 것이 유대인들의, 유대 신자들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을 이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대경 실색을 합니다. 크게 놀라서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보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똑같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자기들과 똑같은 성령 세례를 주셨으니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고, 결국 교회의 일원으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그런 상황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 이방인인 고넬료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뽑아서 베드로를 특별히 데려다가 이제 그곳에 참여시키시게 되는데, 그것도 말을 잘 안 들 것 같으니까 환상을 세 번씩이나, 더러운 것이 잔뜩, 더러운 그 동물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게 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제가 이 더러운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는 세 번의 음성을 듣게 하신 후에 베드로를 이 고넬료의 집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또 세례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자기 눈으로 확인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그렇게 놀라면서 이제 공적으로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세례는 무엇일까? 오순절 교파 쪽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사마리아와 이방인 지역인 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성령 세례가 두 번이나 계속 반복이 됐으니까 이런 식의 반복이 교회 역사 내내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적인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억측일 뿐입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셨는가 라고 할 때, 이것은 앞에서 어느 정도 암시해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오직 복음은 유대인들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따라서 이와 같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편견과 신앙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끌고 가지 않는 한 절대 복음을 세상 앞에 전할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분명히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이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 앞에 꼼짝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아주 강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뜨리심으로써 온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서 일체를 이루고 그것을 확인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을 쫓아서 특별히 이 성령 세례가 반복이 아니라 똑같은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세례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세례가 시간차를 두고 두 번에 걸쳐서 또 19장에까지 가면 또 한 번의 사건이 더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유대인들의 아주 집요한 그런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과도기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두 번 더 일어났던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반복이 아니라 그것과 동일한 사건, 원래는 온 세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온 세계 동시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이미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현상을 유대인들 스스로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터를 닦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미 성령께서 온 세상에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동시에 임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시차적으로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 세례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 것이지 오순절 성령 세례가 두 번, 세 번 반복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일어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례적인 성령 세례가 단지 시간차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 차례차례 일어난 한시적 과도적인 현상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인간, 인간으로서의 그 피조물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적인 역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도들이지만 그들에게 무슨 천리를 내다보는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그들의 경험과 이해를 초월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적으로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차를 둔 확인 작업이 부득이 했다라는 점에서 이 성령 세례가 반복되는 것처럼 나타났던 것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사건은 결코 교회 역사 속에서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반복될 필요도 없으며 반복되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성령 세례 사건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사건은 우리 각 신자들의 실제적인 체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임마누엘 약속의 온전한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속사적인 사건으로서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다.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제시했던 개념입니다만 이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경륜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직접 주권적으로 이 땅에서 초월적으로 이루시는 특별한 신비적인 역사, 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 예수님의 초림,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이제 승천, 마지막으로 재림, 이 모든 것이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이러한 주권적인 구원 역사로서의 구속사적인 사건은 우리의 경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지금도 반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면 똑같은 논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현장을 우리 눈으로 보기 전에는 도마처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성령 세례의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반복되어야 될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미 오순절 성령 세례 때 일어난 그 결과로서 공유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의 근거로서 구속의 근거로서 유효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세례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한번 보여주었던 구속사적인 사건이므로 우리는 두 번 다시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듯이 성령께서 교회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말씀이죠. 만약 이것을 거부한다면 도마가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꾸지람 받았던 그 책망을 동일하게 또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체험은 개인이나 어떤 특정 교회에만 국한된 그 효력이 제한된 그런 특수한 체험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적 차원에서의 모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것이고 이미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모여서 처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만의 독특하고도 위발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했던 2000년 전의 경험 그 자체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들이 성경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효력과 의미와 그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관적인 확인이 전혀 필요가 없는 앞에서 말씀드린 구속사적인 사건으로서의 그런 특별한 뜻이 있는 독립된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사건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 자리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주님의 한 몸의 일부로서 주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에 2000년 전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안에 충만히 그분 몸 안에 이미 충만히 내주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임재 속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즉시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삶의 비밀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가시적인 체험 또는 개별적인 체험으로서의 성령 세례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 또는 성령 세례 사건을 굳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체험이 가능하고 또한 그러한 체험으로 확인받아야 될 사건이라고 굳이 우겨야 된다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현상적 사건으로서의 바람소리 또는 뭐 혀의 형태 또는 방언 뭐 이런 보이는 또는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현상과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 그리고 그 사건과 현상들이 결국 초래하고 가져온 결과들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직접적인 우리 삶에서의 확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경험했던 바로 이것,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경험이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 더 나아가서는 신약교회 역사 전체를 완전하게 압축적으로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현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펼쳐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매우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로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혀로 임한 방언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 계시적인 어떤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뭐로 이해하죠? 기도로 이해를 합니다. 기도로.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기도 막 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다. 그게 아니죠. 기도는 성령 오시기까지,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혀가 임해서 방언의 은사가 임했을 때부터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다는 것은 선포하다, 설교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주어진 방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존엄한 거룩한 메시지를 모여온 사람들에게 각자의 다른 외국어로 선포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시적 선포를 통해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맥락에서 이미 초대교회의 성령 세례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삶과 인생과 존재 자체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방언의 은사처럼 우리의 삶과 인생과 인격 자체가 계시적 선포의 수단으로서의 그런 거룩한 방편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방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고와 가치관과 인격과 모든 삶의 내용들, 인생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계시적 선포의 수단으로서 거룩한 신령한 도구들로서 사용되게 될 때에 복음은 이 땅에서 무한히 진군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땅끝까지 펼쳐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의 핵심은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 방언의 어떤 현상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방언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그 이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방언을 통해서 계시적으로 선포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이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이 성경의 확약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라면 반드시 우리의 일상의 삶 모든 영역에서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 방언의 역사와 동일한 하나님의 표적으로서의 신령한 계시적 기능들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내주 안에 가고 있는 한 우리가 새롭게 구해야 될 것은 특별한 어떤 방언의 은사와 같은 이적적인 신령한 수단들이 아니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수단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중대한 사명이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남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신령하고 거룩한 능력의 도구들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이르기까지 복음이 주의 말씀의 진리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능력을 쫓아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주의 손에 붙잡힌 거룩한 계시적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의 능력을 온전하게 증거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